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에 시가 150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시는 단순히 식기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한 개인이 혹은 민족이, 그룹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시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올려드린다거나 혹은 그룹에 혹은 민족에 혹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리는 시,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는데 이 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시요, 누구의 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조금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귀를 들여보십시오. 이 시편 23편은 22편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편 22편을 보시게 되면은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어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더디는, 그리하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그것을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 풀리지가 않고 절망의 상태에 나오는 탄식의 마음이 드려져요. 그런데 이 시는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6절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옆에서 속을 긁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뭐 이래.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면서 옆에서 쏘삭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복청 터지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혼자도 힘겨운데 옆에서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속을 긁어대고, 결과적으로 이 시인이 상태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본인의 상태를 표현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과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게 뭔 상황일까요? 뭔가 다 깨어져 버린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힘조차 없어서 내 입이 천장에 딱 붙어서 그냥 넋이 놓아지고 아, 이대로 살단 죽겠구나 하는 그러한 절망의 깊은 그 다음 표현에 보면 죽음의 진토 속에 내가 내려가는 것 같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는 시인과 동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인의 기도를 듣고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 시인이 적은 이 시가 기도의 형태 맞습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속에 답답함을 그냥 터뜨리는 말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일전에 제가 상담을 전공한 목사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300명 남짓 때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상담가의 눈에 비치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목사님의 표현 말, 김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성도들이 대다수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판단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잘난 거, 좋은 거, 기쁜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이런 것만 보여주고 교회에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막 서로 싸우고 막 시기하고 또 창피한 일, 슬픈 일, 낙담한 일, 이런 건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희희거리고 흩어지면은 우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우가 되어서 연극 배우가 된 것처럼 자기의 이상과 현실이 너무 갭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증세가 얼굴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좀 이 상담가의 눈에 비칠 때 좀 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이 기도시 맞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가면을 좀 벗으셔야 해요. 가식을 좀 벗어버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기쁜 일만 있어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 교회 오면 그냥 웃고 다녀야 되는 거 누가 그것을 기대합니까? 저는요, 어제 주례를 하다 보니까 신부가 말입니다. 자기 언약 낭독하다가 울고 부모한테 인사하다 울고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새로운 삶에 대한 감격과 또 부모를 떠나는 섭섭함과 이 마음에 표현하는 게 얼마나 건강스러운 거 아닙니까? 건강한 거죠.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을 모이든 부서를 모이든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을 나눌 때 함께 울을 수 있는 공동체. 나의 우라통이 터지는데 말입니다. 이 우라통을 어디다 좀 토해고 싶은데 말이에요. 나를 그냥 100% 신뢰하고 받아줄 수 있는 몇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그냥 교회 와서 울고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건강한 거 아닙니까? 가식을 던져버리십시다. 우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아프고 힘들대 안 울으면 어떡합니까? 반대적으로 기뻐하는 것도 교회 와서 기뻐하십시다. 함께 옆에 지체가 기뻐하면은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거, 그게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시인이 말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일전에 우리 교회가 반석 찬양 축제로 인해서 이제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느 순간 말입니다.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찬양 축제를 하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 여러분 느끼시죠? 여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나와서 막 댄스를 하고 막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우려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야, 저기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막 춤을 추고 하는 게 되냐? 됩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서 춤추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춤을 추세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다윗은 춤추다가 바지가랑이까지 내려갔잖아요. 아, 주 안에서 춤추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아, 주 안에서 자기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고 같이 울어주는데, 그 우는 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공동체로 성숙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말입니다. 남자의 입장으로 우리 반석계 놀이문화를 조금 만들어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 함께 문화 코드를 맞춰서 함께 노는 것들을 좀 남자들 연구하셔가지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놀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성숙시키십시다. 우리 남자들만. 여자들은 알아서 잘 노시더라고요. 주중에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카페를 가면 쟨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수다를 떠니까 오래 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좀 불쌍해요. 제가 교회 문화를 남자들별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좀 코드를 문화를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여기 시인이 22편 16절에 보니까 한결 좀 달라지거든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런 18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누구의 기도와 같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1차적으로 이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시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표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 이것이 시편 22편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주여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시와 같은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다 이기셨을까? 저는 그것이 그 비결이 시편 23편 1절에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1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평생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를 목자를 삼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풍성하게 주께서 채워주심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상태다.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이 비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이게 신앙이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의 독특한 특징은 주어가 바뀔 것이에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니까 시편 2절과 3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풀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놓이시고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어가 바뀌는 인생이 되셔야죠. 이 시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좀 더 이해하셔야 해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들이 눈을 펼쳐서 저 평원에 있는 풀밭을 뜯어먹는 곳이 아닙니다. 눈을 들면 산이요 구릉지대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양들을 데리고 풀들이 있는 곳을 데려가야만 살 수 있는 곳, 그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알겠지만 대다수 구릉지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풀어져가지고는 양들이 스스로 뜯어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양들이 그를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을 뜯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잔잔한 물과 실만한 물과 목을 축일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이 시는 2차적으로는 다윗의 시라 이렇게 표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관계로 살았어요. 한 주간 동안 다윗의 일생을 쭉 성경을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준비됐습니까? 예, 준비됐으면 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여기 다윗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5장에 이제 다윗이 비로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합하여서 연합된 나라를 처음 이루는 왕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동안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나 굴곡이 심했죠. 어렸을 때 목동으로 시작하고 또 악기를 잘 돌아가지고 사울의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좀 이따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주석가들에 의하면 최소 10년, 15년, 20년까지 광야 사막에서 살기도 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엄청 힘든 삶을 살다가 왕이 됐는데 왕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 하나만을 가지고 그 왕이 되고 다시 이제 그 모든 삶의 굴곡 가운데에 지금 온 데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도읍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첫 왕이 등극으로 하는 이 시기입니다. 저는 그 지위가 부려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거는 큰 게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십시다. 선포할까요? 시작. 다윗이 점점 강성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강성하여졌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목자와 양가의 관계를 끊임없이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강성하게 하였더라. 강성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단어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할로크 부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할로크 부가돌이라는 것을 단어로 찾아봤더니 정확한 뜻이 이것입니다. 그때부터 더 큰 걸음과 더 큰 포용으로 나아갔더라. 뭐라고요? 더 큰 걸음과 더 큰 포용으로 나아갔더라. 이게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걸음을 내디라 하니까 순종하여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마음이 넓어져요. 큰 포용력이 있기 시작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개인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교회의 강건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는 오늘 시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말입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와 봤더니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있어요. 그 다음날 길거리로 내앉았습니다. 우리 집이요. 빚더미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깊은 한숨을 제가 듣습니다. 방이 없으니까 월세집이나 뭐 그때 당시에 뭐 학고방이나 이런 데 전전하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빚쟁이들이 오면 발자국 소리 때문에 부모들이 긴장하는 것들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도망자의 인생, 쫓기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해요.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과 견주어서 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너무나 많은 굴곡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다 같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끄시고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살아갔던 이 다윗은 여러분이 그때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도망자가 사막으로 쫓겨나갔다고 하는 건 이미 끝난 것이에요. 사막에 쫓겨서 이제 사막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추격자들이 거기서 겨누고 그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있어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 대다수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팔레스틴 집에 가면은 베두인이라고 해가지고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텐트를 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의 문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환대해 주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막에서 그 사람들이 만나면 일단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텐트를 들여보내서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보자.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가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아나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제 내 잔이 당신들 앞에서 참 넘칩니다. 이 고백이 도망자의 입에서 나와야 베두인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다윗이 말입니다. 죽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5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사나 할 그때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품에 품으시는 그 주님을 다윗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뒤집었다 했습니까? 강건하여졌다. 강성하여졌다. 어떻게 강성하셨다고요? 더 큰 걸음으로 인생이 재단되어졌다. 더 큰 넓은 포용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의 표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사람이 째째해집니다. 소심해져요. 걸음이 잰 걸음이에요. 뭘 하기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큰 걸음을 회복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잰 걸음, 여러분의 상식 잠깐 접어놓으시기를 소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에 마음과 힘을 모쳐서 하나님의 큰 걸음을 이루시는 거 성경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마음으로 품는 거 하나님 나라의 원칙 아닙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로 우리가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는 아이들이 이제 오늘 일들이 있어서 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가정 예배지의 사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쪽에 이거 갖고 하고 계시죠? 여기 질문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질문 시편 3번에 보시게 되면은 3번에 1번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나눠보십시다 하고 쭉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한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삶이냐 그랬더니 조금 마음을 풀고 들으세요. 입 닥치고 순종. 뭐라고? 그랬더니 입 닥치고 순종.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의 눈에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시죠가 할 때에 얼마나 내 생각이 들어가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이 아이가 볼 때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볼 때 그냥 입 닫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다. 속 시원합디다. 제가 두 번째 기도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걸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더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강성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심과 동시에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을 본인을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사꾼은 위기가 닥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에요. 양들의 전염병이 있으면 빨리 죽여서 다른 양들을 살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양이 되셔서 양이 어떤 고통과 어떤 생각과 어떤 답답함과 어떤 인생의 아픔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의 고백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이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고통을 받으신 이로되. 여러분의 기도, 탄식의 기도, 상한 기도, 상한 심령, 주께서만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므로 설교의 마지막 지음에 하여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에게 보게 되면은 한 문장이 잊혀지지 않은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현재화된다. 이 고백록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다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묶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미래를 보면서도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의식과 태도를 다잡음으로 미래를 주관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다윗도 그렇고 신앙의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똑같이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내 평생에 내가 섬기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림자처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걸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한 번 더 바꾸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현재화된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째째해집니다. 소심해집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고백하는 자들의 독특한 특징은 큰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죠. 큰 마음을 통하여 품는 사람들이죠. 왜요? 하나님의 가슴이 들어오니까. 마지막 고백하고 이 찬양 한 편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 찬양 1절만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도 제목과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함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편 22편의 다윗은 우리 예수님도 탄식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아뢰었던 그런 기도시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드오니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